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장막절 절기 막 끝난 다음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구내입니다.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순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30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장막절 기간 동안 아무 기적도 행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권위 있고 설득력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신뢰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목회자들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을 보고 감명받고 흡족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과 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속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시자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인 것을 아시기에 그리고 예수님은 참 제자가 될 생각이 없는 수천 수만 명 사람들이 자신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참 제자는 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1절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먼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조건문입니다.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참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고 마음으로 감명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내 말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영어성경은 계속 머물러야 한다고 번역합니다. 내 말이 듣기 좋건 듣기 싫건 너의 생각과 감정에 상관없이 너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내 말 안에 변함없이 시종일관하게 머물러야 한다. 지속적으로 내 말을 붙들고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학생과 제자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학생은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되지만은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 내 제자가 되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하시는가? 32절을 보면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참된 제자만이 진리를 알리라. 나의 참된 제자가 아니면은 나를 아무리 따라다녀도 진리를 알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내 말을 계속 믿고 순종하는 참 제자는 진리를 깨닫지만은 그러나 믿고 순종하지 않는 거짓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리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참 제자가 아닌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기 지금 기독교 진리의 신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의 참된 제자만이 진리를 깨달으리라. 그 얘기는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만이 진리를 깨달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머리로 진리를 깨달으면은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먼저 마음으로 믿고 순종할 때 머리로 깨닫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신령한 진리는 고린도전서 2장 말씀대로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식과 논리와 경험 이것이 작동하는 우리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이해되지 않지만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믿고 순종할 때 영의 눈이 뜨여서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넓게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포함하지만은 좁게는 특별히 진리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뚜벅뚜벅 따라갈 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 때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셨 것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주님의 말씀이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깨달아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주님은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한결같이 make you free 아니면 set you free라고 번역을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풀어주리라고 진리가 너희를 해방시켜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무엇인가 누구에겐가 노예로 묶여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멍에를 메고 그것에 종노릇하며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자 유대인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33절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너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냐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 이하와 22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네 후손들로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며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누구에게도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해방되리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에 자세히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줄곧 종노릇하고 산 것을 잘 압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노릇했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후 사사시대 동안에도 블레셋에게 종노릇했습니다. 왕정시대에 들어간 후에도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때 120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아수르에 종노릇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게 종노릇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게 종노릇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 제국에게 종노릇했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때에도 로마 제국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수치스러운 과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육신적으로 많은 이방 나라들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자신들은 남의 나라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로서 하나님만을 메스터로 모시고 하나님에게만 종노릇을 하고 살아왔다고 철통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속국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성전과 성전 예배는 계속 호수해 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관한 자유가 아닙니다. 정치적, 경제적 자유도 물론 아닙니다. 그런 것들보다 수천 배 더 중요한 내적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기에 주님은 34절에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나는 지금 너희 육신이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 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 영혼이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온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enslaved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무엇의 노예가 되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면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노예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은 누구에게 속해 있든지 자기 주인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수 없으되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팔릴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집 주인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은 영원히 주인 집에 거하나니 왜냐하면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집주인의 아들이 너희를 해방시켜주면은 너희는 진정 자유하게 되리라. 주님께서 물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내가 너희를 풀어주면은 너희는 진정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되리라. 나를 믿을 때 죄의 종로로 타던 삶으로부터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로부터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밖에 어떤 힘에 의해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면서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너희는 참 자유를 얻지 못한다. 계속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죄의 싹신 사망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틀 전에 기념한 독립기념일과 관련하여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을 가슴판에 잘 새기고 내년부터는 독립기념일을 보다 의미 있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살면서 또 영주권자로서 아니면 유학생으로 이곳에 체류하면서 미국 독립기념일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베큐를 즐기며 폭죽을 터뜨리는 거 잘못된 거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그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축하하면서 음악회를 즐기고 퍼레이드를 즐기는 거 잘못된 거 없습니다. 독립기념일에 미국 독립선언문을 초안한 벤자민 프랭클린, 노예 해방을 이룬 아브라함 링컨, 흑인 민권운동을 주도한 마틴 루터 킹, 이런 분들의 고귀한 뜻과 삶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외국인들이 차별 대우받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위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민족들이 독재와 전제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위해서 모금운동을 하고 인권운동을 하고 민주주의 확산운동을 하는 것 다 고귀한 일입니다. 매년 독립기념일이 되면 전국에 걸쳐서 수많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행사들 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념하고 애쓰는 전부라면은 우리는 무신론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큰 선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축복은 다 육에 속한 것이고 다 일시적인 것이고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다른 모든 것 보지 못해도 한 가지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 개인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회와 나의 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의 죄성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무정한 근원적인 이유는 그 결과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많은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법을 고치고 아무리 감옥을 많이 지어도 세상에 악이 관영하는 것, 불의가 관영하는 것, 이것은 근원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리스천이면은 누구나 압니다. 세상에서 학문이 일천하고 그리고 논리가 정연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어떤 직위 누려보지 못했어도 참 크리스천이라면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압니다. 세상의 현자들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공중분해시켜갖고 그런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공중분해시켜서 그건 죄가 아니다. 그건 사회적 문제다. 경제적 문제다. 정치적인 문제다. 문화적인 문제다. 교육적인 문제다. 심리적인 문제다. 의학적인 문제다. 하고 공중분해시켜버립니다. 죄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고 수많은 복잡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라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천은 압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의 목을 조이고 있는 죄의 멍에를 벗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발목과 손목을 조이고 있는 죄의 착고를 부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뿐 아니라 어떤 인간에게도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인간이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근원적으로 해결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만 세상의 모든 악, 불의 이것을 고치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죄의 종로로 타던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참 크리스천이라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유식 무식한 자 상관없이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자신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참 진리 대신 하나님 아들을 소개하는 것임을 압니다. 36절 말씀대로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써 죄에게 종노릇 하던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아는 겁니다. 그 길만이 개인을 복되게 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직장을 복되게 하고 사회를 복되게 하고 전 세계를 복되게 하는 길임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파함으로 사회를 파탄시키는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로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과 모이는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유일한 진리를 전합니다. 세상에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하고 전합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세상 사람들은 다 지나갈 일시적인 육적인 자유를 외칠 때 우리는 영원한 신령한 진리를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믿지 않는 친척들을 바베큐로 초청하고 믿지 않는 친구와 동료들을 음악회로 초청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이들을 자유케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기회를 사용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 여기 33절의 유대인들과 같은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사는 삶으로부터 습관적으로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삶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나는 병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100% 장님이면서 나는 진리를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내가 본다고 하니 내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문제야 본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를 똑바로 보고 나는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놈은 이래서 안 되고 이놈은 이래서 안 된다고 늘 남을 정죄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운 삶을 아뢰었습니다. 자신은 십계명을 잘 지켰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고 십일조를 드렸다고 아뢰었습니다. 아마 사실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둘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하시는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선을 행하는 바는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은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행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들 가운데는 여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의롭다고 하는 자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남이 죄의 종 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물론 내가 먼저 죄의 종 노릇하는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31절 말씀대로 내가 먼저 진리 대신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 대신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존재인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이거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항상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곁에서 사는 사람은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살아갑니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법이 없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고의 선이시고 의이시고 거룩이신 진리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주님의 진리의 강렬한 빛 때문에 자신 마음속 곳곳에 숨어있는 수많은 더러운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누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가? 주님이 자신 안에서 강하게 빛나고 있는 사람.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주님 말씀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에, 그 얘기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드디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죄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굴레, 이것을 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대개 자기 의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목사가 대화를 해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일천합니다. 당연히 자기 의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고개가 점점 숙여집니다. 남들이 볼 때는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는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것 감사할 뿐이라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짧은 말씀이라도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까지 듣기 싫었던 말씀들, 지금까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했던 말씀들,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 이것이 참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개안이 되는 순간입니다. 중생하는 순간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무릎을 치고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왜 내가 이 진리를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수없이 배웠지만 그때 영의 눈이 뜨인 겁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6장 말씀을 기원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혹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수백 번 수천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고 우리의 목이 뻣뻣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딴 방법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도 부드럽게 하시는가, 딱딱한 목도 부드럽게 하시는가,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죄에게 종 노릇하던 모든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 첫 발걸음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지만은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상식과 논리와 경험 이거 다 내려놓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다 내려놓고 Yes, Lord. 예, 주님 하고 주님 말씀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영의 눈이 열리면서 영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던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던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가는 모든 길 쫓아가느라고 허덕허덕하고 살았지만 체면 때문에 남의 눈치 때문에 끌려가는 삶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의 고함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로 인해서 그에게는 진리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죄의 종로로 타던 삶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믿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한탄하며 고백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점점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에 더욱더 고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진리를 알게 되고 더욱더 많은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더 많은 죄들과 더욱더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은 매일 매주 매달 싸워야 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죄의 노예로 묶어놓고 있던 사단 한꺼번에 그 소나기를 놓지를 않습니다. 예전과 우리가 지금 다른 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물리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물리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발버둥 쳐도 이길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기록하였으되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이대면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주 구역예배 모여서 간증할 때마다 구체적인 간증 제목들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 제대로 하는 학생, 성실하게 배워가는 학생, 공부할 내용을 쫙 써놓고 하나씩 하나씩 크로스아웃 하면서 나갑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보다도 잘하면서 유독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자신의 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목사한테 와서 내 죄 좀 얘기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해 달라 그러면은 난 솔직하게 얘기해 줍니다. 얼굴이 화끈화끈하게 얘기해 줄 겁니다. 당신은 지금 모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2년, 3년, 5년 살았는데 내가 당신 사랑하니 얘기해 주겠다고 1, 2, 3, 4, 5, 6, 7, 8, 9, 10 얘기를 해 줄 겁니다. 아마 아무도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다 보입니다. 양심이 깨끗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만이 겸손하게 남 앞에 엎드려서 내 허물을 가르쳐달라고,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뭔지 가르쳐달라고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지옥 같은 삶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삶이 아닙니다. 전쟁 때문에, 테러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쓰나미와 9-11과 같은 사건으로 졸지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지옥 같은 삶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왜? 계속 죄에게 종노릇하면은 나중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불행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굶어 죽는 거 딱 죽는 순간 끝납니다. 전쟁에서 죽는 거 죽는 순간 끝납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면은 이거는 어떻게 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 농사 잘 된 것도 아니고 부부가 건강하고 화목한 것도 아닙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던 삶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고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지복의 삶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 수없이 들어오셨을 때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내가 진리를 아면은 세상의 모든 거짓말 속지 않는다는 얘기일 거다. 내가 진리를 알면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것은 죄의 노예로 살던 삶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시급한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죄의 노예로 사는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풀려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 말씀에 거하심으로 진리를 지속적으로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더 큰 진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진리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에 죄의 종노릇하던 삶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누려가고 있습니까? 성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 생활의 처음과 끝이 바로 이겁니다. 죄에게 노예 노릇하던 삶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애시당초 구원도 없고 구원받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부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성가대에서 섬기고 교사로 열심히 섬겼어도 자기 개인의 삶에 있어서 사회의 삶에 있어서 부도덕하게 살고 비윤리적으로 살 때, 불의하게 살고 무정하게 살 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죄로부터 떠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내년 미국 독립기념일이 돌아오면은 제퍼슨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링컨 대통령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추모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들이 이루었던 그 고귀한 것보다 더 수천만 배 더 귀한 자유, 이것을 외쳐야 됩니다.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도 오늘 본문 말씀이 행여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까? 머리로는 이해되지만은 마음에 닿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강팍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의 영광의 빛을 보고 감격하고 감화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주님만을 이제는 나의 메스터로 모시고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에게만 종노릇 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